챕터 1. 노력 없이 좋은 부모 될 수 없다. 마음의 예루살렘.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곳이 몇 군데 있다. 그것은 교회, 직장, 학교 같은 곳이다. 교회와 직장과 학교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곳이다. 교회 생활과 직장 생활 그리고 학교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 교회가 중요하다.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를 중히 여기며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는 그 지혜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축복으로 받게 될 것이다. 몇 해 전 구정 때였다. 오랜만에 어렸을 때 같이 교회에 다니던 친구들을 불러서 은퇴하신 할아버지 목사님 댁에 세배를 가기로 했다. 부부 동반은 물론이고 아이들까지 전부 한 명도 빠짐없이 세배를 갔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나와 친구들 모두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모두들 직업상 성공했고 신앙도 좋아서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다. 아이들도 하나같이 공부를 잘하고 교회 생활도 잘했다. 부모와의 관계도 아주 원만해 보였다. 그때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이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교회를 무척 좋아했다.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랑했다. 우리가 다니던 교회는 산 중턱에 있어서 비만 좀 심하게 왔다 하면 교회로 올라가는 길이 패여 길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는 그런 교회였다. 그때는 집집마다 전화를 놓고 사는 때도 아니었다. 하지만 비가 많이 와서 교회 길이 패였겠다 싶은 날이면 친구들은 어김없이 새벽에 교회로 모였다. 학교도 가기 전에 가방을 싸들고 교회부터 와서 그 길을 다 메워놓고 학교에 가곤 했다. 식목일이 되면 우리는 을에 교회에 모여 나무를 심었다. 심을 나무가 없을 때는 이 나무를 뽑아다가 저쪽에 심고 저 나무를 뽑아다가 이쪽에 심으면서 식목일이 아니라 이목일이다라며 또 교회에서 하루를 보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나와 친구들 모두 형통하게 되는 복을 주셨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이다.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중히 여기는 자는 시편 122편 6절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지금도 굳게 믿고 있다. 학교 유학은 가는데 교회 유학은 왜 못 가나? 그런데 가끔 보면 교회는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라며 이사할 때마다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가 멀면 예배에 출석하는 일도 쉽지 않고 교회 봉사도 어렵기 때문이란다.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해주는 말이 있다. 나는 서울대학교가 멀어서 가까운 대학에 가는 사람은 본 일이 없다. 교회를 정하고 그 교회 가까이 이사를 해야 한다. 그것이 옳은 일이다. 집부터 정하고 교회를 함부로 바꾸든지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야 한다.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그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해야 한다. 굳이 믿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동안 교회를 담임할 때 좋은 교회를 찾아 울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온 교인이 있었다. 고등학생인 아이는 부모와 함께 동안 교회를 다니기 위해 서울로 유학을 왔다. 사실이다. 나는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사를 올 수 없다면 멀더라도 좋은 교회를 찾아 다녀야 한다. 물론 나도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과거 강원도 속초와 전라도 광주에서 한 주도 빠짐없이 동안교회에 나오던 청년이 실제로 있었다. 매주 속초에서 올라오던 청년 부부는 서울로 이사와서도 계속 교회에 출석했고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오던 청년은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아무래도 미국은 좀 멀었던지 유학을 간 청년은 거기서는 동안교회에 출석하지 못했다. 물론 나도 그런 일이 지나치고 무리한 일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교회를 그만큼 중히 여겨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을 무조건 어리석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교회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성직자의 한계, 평신도의 가능성. 그러나 교회보다 더 중요한 곳이 있다. 그곳은 직장이다. 나는 어떤 면에서는 직장이 교회보다 더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한다.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사역을 해야 하는 사역지요, 선교지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목사를 성직자라고 부른다. 목사는 성직자가 맞다. 그러나 목사만 성직자는 아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종사하는 건전한 모든 직업은 다 성직이다. 목사라는 직이 귀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다른 직업보다 더 귀한 것은 아니다. 직업은 다 똑같이 귀하다. 그런 면에서 나는 목사도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해 동안 외국어 대학교 교수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어느 교수님 한 분이 학교 게시판에 자신이 예수 믿는 교수라고 밝히고 함께 성경 공부할 학생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써붙였다. 그랬더니 30여 명의 학생들이 신청을 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학생이 9명이나 신청을 했다는 점이다. 만일 내가 외국어 대학교 게시판에 나는 외대 옆에 있는 동안교회의 목사입니다. 나와 함께 성경 공부할 사람은 오시오 라고 써붙이면 과연 학생이 올까? 아마 오기는 올 거다. 몇십 명 정도는 올는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를 아주 열심히 믿는 학생들이 올 거라는 거다.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학생이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들은 아마 저 양반 웃기네. 자기 교회나 열심히 하지 왜 여기까지 와서 설쳐 라며 비웃을지도 모른다.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다. 믿지 않는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유리한 직업은 목사인가 교수인가. 그것은 물론 교수이다. 목사는 교회에서 목회하기 좋은 직업이다. 교회 밖에 나가면 목사는 별로 힘이 없다. 영향력이 없다. 그러므로 목사만 성직자가 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세상의 주연 당신은 평신도. 이랜드에서 사역하셨던 방선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던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선교를 위한 두 무대가 있다. 한 무대는 교회라는 무대이고 또 다른 무대는 세상이라는 무대이다. 교회라는 무대의 주연은 목사이고 교인은 조연이다. 그러나 세상이라는 무대의 주연은 교인이고 목사는 조연이다. 목사와 교인은 한 번의 주연과 한 번의 조연을 맡았으니 아주 평등하다. 나는 방선기 목사님의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어떤 방송국의 부사장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분은 교회의 장로님이셨다. 그 장로님은 나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부사장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장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며 부사장직을 사임할까 생각 중이라고 했다. 나는 큰 소리로 그분에게 장로직을 사표 내세요 라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두 무대 이야기를 해드렸다. 세상에 조연을 잘하기 위해 주연을 사표 내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교인에게 교회는 조연을 감당하는 곳이고 세상과 직장은 주연을 감당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교인에게는 교회보다 직장과 세상이 더 중요한 곳이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교회만 중요한 곳이라고 강조해왔다. 물론 교회는 중요한 곳이다. 그러나 이제는 교인들에게 직장과 세상의 중요함을 가르쳐야 한다. 교인들이 세상과 직장을 중요히 여기고 그곳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교회도 건강해지고 세상도 아름다워질 것이다. 두 번만 속아봐라. 직장만큼 중요한 곳이 있다. 그곳은 학교이다. 직장인에게는 직장이 중요한 것처럼 학생에게는 학교가 중요하다. 사람에게는 공부할 때와 일할 때가 있다.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일할 때 일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문제가 되는 것은 공부해야 할 때 일하고 일해야 할 때 공부하는 것이다. 사탄은 우리에게 공부해야 할 때 일하라고 유혹하고 일해야 할 때 공부하라고 유혹한다. 이렇게 사탄에게 두 번만 속으면 인생이 끝장난다. 나는 사탄에게 속아 공부해야 할 때 열심히 일했다. 교회 일을 참으로 열심히 했다. 공부는 나를 위해 하는 것이고 교회 일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나를 희생한다는 정신으로 열심히 일했다. 나는 나중에야 공부도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공부하는 것과 일하는 것이 다 같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요. 둘 다 똑같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참으로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공부해야 할 때 공부하지 않고 일을 했더니 막상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자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하던지. 나는 학생들에게 학생 때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라고 권한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가르친다. 공부하다 죽으면 그건 순교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 모름지기 학생이라면 교회도 중히 여겨야 하지만 학교를 더 중히 여겨야 한다. 학교와 공부를 소홀히 하면 훗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 최선을 다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왕은 18살, 결혼은 20살. 교회, 직장, 학교보다 중요한 곳이 있다. 그것은 가정이다. 내게 교회는 교회이자 직장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교회는 다른 교인들의 직장과 교회를 합쳐놓은 것만큼 중요한 곳이다. 목회를 하면서 교회와 목회는 안정적인데 가정이 흔들릴 때가 있었고 가정은 편안한데 교회와 목회가 힘들고 어려웠던 때도 있었다. 교회와 목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이 안정되어 있으면 결국 교회와 목회에도 안정이 찾아왔다. 교회 안에서의 많은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와 목회는 안정적이나 가정이 흔들리면 나는 결국 목회와 교회까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가정이 안정되면 불안정한 교회와 직장도 곧 안정되고 가정이 불안정하면 안정적이던 교회와 목회도 결국 불안하게 된다는 것을 나는 직접 경험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우리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다. 과거 영국에는 다음과 같은 법이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결혼할 수 있는 나이와 영국의 왕이 될 수 있는 나이를 정한 법이었다. 영국의 법은 결혼할 수 있는 나이를 20살로 정했고 영국의 왕이 될 수 있는 나이를 18살로 정했는데 그것은 영국의 왕이 되는 것보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 가정을 이루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렵다는 생각과 철학에서 나온 법이었다. 나는 영국이 그런 정신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큰 나라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 영국의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몇 년 전 영국에 갔을 때 유치원 어린이들이 제복을 입고 줄을 맞춰 길을 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나는 유난히 아이들을 좋아하는지라 한참을 서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런 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후배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 아이들 다 예뻐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불쌍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영국은 아시다시피 이제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나라가 되어서 결혼하여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쯤 되면 상당수가 이혼합니다. 저 아이들 중 지금의 엄마 아빠가 모두 진짜 자기 엄마 아빠인 아이는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다. 그리고 내 나라도 아니지만 영국에 대한 염려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의 희망도 없는데. 그런데 어찌 영국만의 문제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을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경제가 아무리 성장한다 해도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왕은 18살만 되어도 될 수 있지만 결혼은 20살이 되어야만 할 수 있다고 했던 가정과 결혼을 중시했던 과거 영국의 그 정신이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한 지금에도 통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애써 건축한 가정. 하나님은 엿새 동안 힘써 에덴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아담에게 다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아담은 행복해하지도 만족해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은 아담이 외롭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아셨다. 그리고 아담을 위해 다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 하와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된 후에야 아담은 비로소 행복할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정이 없다면 에덴도 아무 의미가 없다. 가정은 에덴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가정이 있어야 에덴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사실이다. 가정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만 한다. 어떤 의미에서 가정은 교회보다 직장보다 학교보다 더 중히 여겨야만 한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 가치를 알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는 우리가 잘 아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 나온다. 그런데 바로 전절의 말씀을 보라. 다름 아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말씀이다. 구하지 않아도 결국은 얻는다. 많은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결국 열리게 되어 있다. 나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구하지 않았는데도 얻었고 두드리지 않았는데도 문이 열려 들어가게 된 일이 많았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다. 구하지 않고 얻은 것과 두드리지 않았는데도 열린 문은 결국 나에게 은혜가 되지 못했다. 그것은 나에게 개에게 던져진 거룩한 것과 같았고 돼지 앞에 던져진 진주와 같았다. 내 나름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은 것은 결국 내게 은혜가 되지 않았다. 꿈에 나올 정도로 신경 쓰는 것. 우리는 대개 직장과 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공부하고 훈련받는다. 밤낮으로 그 생각만 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자리에 늦게 누우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 많은 대가를 지불한다. 우리가 이 살벌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그 대가를 지불하며 살기 때문이다. 그것은 목사도 마찬가지다. 목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설교를 위해 목사들이 쏟는 열정과 노력은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나는 처음 교육전도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설교를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힘들다고 포기할 수 있는 성격의 것도 아니어서 정말이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때를 쓰듯 기도했다. 설교가 잘 되지 않아 아이들이 떠들기라도 하면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소리도 지르고 울어도 보고 주먹으로 벽을 치기도 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애를 쓰다 보니 꿈에 설교가 생각나기 시작했다. 자나깨나 설교 생각만 하니 꿈에도 설교가 생각나기 시작한 것이다. 꿈에 기막힌 설교가 생각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나는 머리맡에 메모지와 볼펜을 놓아두고 자기 시작했다. 꿈에 설교 생각이 나면 그냥 돌아 엎드려 눈을 감은 채 그 내용을 한 줄 적어두었다. 아침에 일어나 삐뚤삐뚤 써진 메모를 보면 어젯밤 꿈에 생각났던 설교가 그대로 기억이 났다. 그것을 타이핑하여 설교를 하면 정말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은혜를 받는 설교가 되곤 하였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도 침대 옆에 늘 메모지와 볼펜과 손전등을 놓고 잤다고 한다. 꿈에 자동차 설계에 대한 생각이 나면 그것을 적고 그리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 사는 것이 다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나는 그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만 목사는 설교를 할 수 있고 사업가는 사업을 할 수 있다. 팔불출 이야기. 그러면 당신은 가정을 위하여 고민하다가 그 문제로 꿈을 꿔본 적이 있는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 고심하다가 그 문제로 꿈을 꿔본 적이 있는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당신은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는가? 과연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식을 위해 마땅히 지불해야 할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의 성공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의 10분의 1만 수고하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가정생활에서 성공할 것이다.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은 최선을 다한다 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정생활은 다르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마음 쓰며 노력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가정 귀한 줄 모르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예전에 나의 설교를 담당했던 방송국 PD가 있다. 30대 주부였는데 어느 날 그의 책상 위에 어떤 남자가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 액자가 눈에 띄었다. 남편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한다. 그러고는 나에게 우리 남편 못생겼죠? 라고 묻는다. 괜찮은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 남편이 잘 생기지 못했다고 자꾸 우겼다. 그래서 그럼 왜 그렇게 못생긴 사람하고 결혼했느냐? 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몰랐단다. 그런 다음 PD와 나 사이에는 이런 대화가 오갔다. 그럼 지금은 그 콩깍지가 다 벗겨졌어요? 그럼요. 벌써 다 벗겨졌죠. 그거 벗겨지면 안 되는데. 목사님은 결혼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20년 좀 넘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아직도 콩깍지가 안 벗겨지셨어요? 그럼 안 벗겨지기만 해? 더 쉬웠지. 나는 그날 방송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내가 참 팔불출 같은 소리를 했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결혼할 때가 최고로 행복했느냐? 언젠가 결혼 주례를 하면서 나는 또 한 번 팔불출 같은 소리를 했다. 주례사를 하면서 신랑과 신부에게 내가 받은 복을 너희들도 받으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내가 신랑 신부에게 해준 이야기는 이렇다. 나도 결혼식 때 지금 이 앞에 신랑 신부 목지 않게 행복했다. 양가 부모님들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결혼이라 그런지 그때의 기쁨과 행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때보다 지금 더 행복하다. 나는 지금 결혼할 때보다 더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으며 그것은 내 아내도 마찬가지다. 신랑 신부도 내가 받은 복을 받기 바란다. 다행히 신랑 신부가 어리석은 이 사람의 주례사를 노망났다 하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주었다. 주례사를 새겨듣는 저들의 깊은 눈을 보고 나는 금세 이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 많은 사람들의 불행은 결혼식 때 가장 행복했다는 데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결혼식 때도 참으로 행복했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 나는 지금보다 내일 더 행복할 것이다. 나는 내일보다 모레가 더 행복할 것이다. 자식에게 받은 상. 아내가 주는 행복 못지않게 자식이 주는 행복 또한 대단히 크다. 나는 목회할 때 교회 개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름대로 많이 힘들고 지쳐있었다. 그때 큰아이로부터 메일 한 통을 받았다. 나를 격려하기 위해 보낸 메일이었는데 그것은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축복이 되었다. 나는 그 편지를 때마침 출판 중이던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의 에필로그에 적어놓았다. 그중 일부를 소개하려고 한다. 교회 개혁의 문제를 처음 생각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져서 할 수만 있으면 모른 척하고 회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결국 도망갈 수 없었다. 힘든 싸움을 나름대로 싸워야만 했다. 여러 번 어려운 고비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고비를 잘 넘기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아직도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언제 이 싸움의 끝이 날는지 그것도 잘 알 수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일이라는 확신이 바뀌지 않는 한 나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월요일마다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 내려가 크리스천 베이직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한다. 나의 큰아이와 둘째 아이가 한동대의 3학년과 2학년인데 두 아이가 다 내 과목을 듣는다. 외부에서 많은 압력을 주어서 아주 힘들었던 주간에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올라왔더니 컴퓨터 메일에 큰아이가 보낸 편지가 올라와 있었다. 아버지, 오늘 강의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는 아버지의 치열한 삶의 투쟁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올라가시는 길 안전하도록 기도할게요. 몸 조심하시고요.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상은 이미 다 받았다. 더 이상 바랄 상이 없는 최고의 상을 받았다. 내 아들이 나의 이 싸움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는 치열한 삶의 투쟁이라고 인정해 주었다. 됐다. 그러면 됐다. 누가 뭐라든 난 이젠 아무 상관없다. 이 이상의 상은 없다. 상은 다 받았다. 이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 이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 나는 내 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는 치열한 삶의 투쟁이라고 인정해준 그 근사한 싸움에 정말 내 생명을 걸 것이다. 좋은 아버지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둘째가 군에 갔을 때 내 얼굴 초상을 그려서 보내주었다. 그 그림에 둘째는 이런 글을 적어주었다. 난 아버지가 좋고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10년 후에는 아버지도 저 못지않게 아들이 좋고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난 즉시 둘째에게 편지를 했다. 10년 후가 아니라 지금도 난 네가 자랑스럽다. 나는 역시 못 말리는 팔불출인가 보다. 나는 시도 때도 없이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의 에필로그를 읽었다. 또 둘째가 그려준 그림을 컴퓨터 책상 유리판 밑에 두고는 컴퓨터 앞에 앉을 때마다 그 그림과 거기 써준 글을 읽었다. 그럴 때면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할 수가 없다. 나는 정말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다. 나는 정말 훌륭한 목회를 하고 싶었다. 나는 그것을 위해 늘 꿈을 꾸고 늘 노력했다. 그러면서 같이 꾸는 꿈이 또 있다. 늙어가면서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리라. 주례하면서 건방 떨던 그 삶을 끝까지 살리라는 꿈이다. 늙어가면서 새 아들들과 좋은 친구처럼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아이들의 아내들과도 친해져서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시아버지 며느리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손자들에게는 인기 있는 할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꿈과 기도이다.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투자할 것이다. 그리고 기필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그런 삶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나에게 그와 같은 삶을 축복으로 주실 것이다. 나와 함께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